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6장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좋다. 그러자 바울은 앞으로 손을 내밀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립바 왕 전하,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전하 앞에서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유대 사람의 관습과 그들이 문제 삼는 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대 사람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제가 제 동족 가운데서 지내던 일과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일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저를 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제가 우리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재판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해주신 약속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 이스라엘 열두 가문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로 그 희망입니다. 전하, 제가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맞서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믿는 이들을 감옥에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저는 그 일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벌주고 억지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도 화가 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다니던 가운데 한 번은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임무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 전하, 제가 한낮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또 저와 같이 가던 사람들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람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머리막대기를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앞으로 내게 보여줄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나는 너를 내 동족과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이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할 것이다. 아그립바 왕 전하, 저는 그 하늘의 환상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회개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제가 성전들에 있을 때 저를 붙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한 것밖에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그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난 분이 되어 우리 백성과 다른 나라 백성 모두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이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드리는 참말입니다. 여기 계신 아그리빠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하께서 이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 전하, 전하께서는 예언자들이 기록하여 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전하께서 믿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너는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은 시간에든 긴 시간에든 저는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일을 빼고는 저와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섰고 총독과 번위계와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시저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요.
출애굽기 제38장.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 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번제단은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노수로 만들고 제단 가장다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노골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서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서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휴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맹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휴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 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받친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밑받침과 노제단과 이에 딸린 노꾸물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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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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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예수가 태어나신 밤,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야생 동물이 양떼를 잡아먹고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했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들 곁에 섰어요. 사가랴와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목자들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라고 말했어요. 그 천사는 구세주께서 그날 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이를 보자 라고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 놀랐어요. 마리아는 들은 모든 일을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누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과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믿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좋아하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함께 성령의 오심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거듭난 자들 3,000명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이 역사 속의 모든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신약성경 속의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 교제, 섬김, 조직, 선교 등등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형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꿀 필요가 없는 완벽한 진리를 주신 것을 부정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혼란만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벽한 기준을 주셨고 그 절대적인 생명의 진리가 우리 각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이 진리는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상대적인 교훈들과 섞거나 함께 다룰 그런 종류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시대고 다른 것을 함께 섞어야 하는, 포함해야 하는 그런 만큼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탄생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43절과 47절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경외심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공경심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일들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도 이미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33절이었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에 라는 기록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나 경외는 역시 사전 속에나 성경 속의 언어가 되어버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신앙적 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알량한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이여 주님으로 섬김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뿐 아니라 온몸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때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두려운 경건과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에서 46절 중심으로 영육의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믿음의 사람이 다 함께 있어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다 함께 있어.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는 장소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반절과 대비가 되는 것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은 가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른 나눠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더욱 강렬하게 엮어주는 동력이 바로 그 모임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속 감격하는 예배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 그랬는데 이러한 모임이 오늘과 같이 자유로운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희생에 감격하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성전 관리자들에 의해서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입은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성전을 주로 관리하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행동 자체도 제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에 확신을 갖고 그곳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들은 거룩한 예식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떡과 피를 포도즙으로 기념하는 예식은 집에서 행했던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 속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큰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님의 만찬이야말로 보이는 말씀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는 의식이었다면 예수도는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드려진 제사를 매 주님의 날마다 기념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도 예배는 여전히 피의 제사인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감격을 나누고 그러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적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육신의 음식도 나누게 될 때 그 음식은 양약이 될 것입니다. 그 예찬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음식으로 나눠진다는 감격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두도 음식의 종류가 어떻든 같은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서로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목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의 말씀들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교회들은 전도의 사명을 나름대로 다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요구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요청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로 죽어 저주받을 나를 살게 했다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구별된 성결의 모습 때문에 그 세상과 다른 공동체 속에 자신이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침내 거듭나서 교회 속에 꽃 같은 성결의 사람으로 더해지는 그런 모습의 더해짐일 것입니다. 한 죄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성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자신을 장사 지내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그 속에 거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먼저 거듭난 사람들을 도구로 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땅에 탄생시킨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주인 되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였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죄의 수치를 느끼게 될 때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육신의 혈연의 가족관계 이상으로 영과 육의 완벽한 나눔을 감격하였고 그러한 동력을 거룩한 예배 속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의 새 언약인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신의 삶의 이유를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런 경건한 공동체여 예배가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하여 회복되는 관계와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8, The Woman of Samari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a woman Jesus met in Samaria. Jesus traveled many places throughout Galilee, but it is sure that the people he met were never the same.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곳을 여행하셨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The land of Samaria was usually a place that Jews would not go. They would plan their trips out of the way to go around the land of Samaria.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는 그 지역을 우회해서 가곤 했습니다.
It was filled with a mixed race of people. Their pagan ancestors had married with Israelites who were still left behind when the Assyrians had conquered the people and took them into exile.
그곳은 여러 민족으로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적의 아수르가 그곳을 점령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곳에 남아있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By the first century, the Samaritans had blended religion of Judaism and paganism.
그래서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사마리아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weren't afraid to go here. Jesus had come to bring salvation to all people.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In John 4, we see an unnamed woman doing a simple task, but her story is unforgettable.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을 봅니다.
She was at Jacob's well, the place from long ago in the Old Testament and spoken of in Genesis. It was a very deep well.
그는 오래전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Jesus came to the well in the heat of the day and asked the woman for a drink. He had no way to draw water from this well.
예수님은 한낮에 그 우물에 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Verse 7 and following reads, The woman answered, I am surprised that you asked me for a drink.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그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Jesus answer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give you, and you don't know who I am, the one who asked you for a drink. If you knew, you would have asked me, and I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The woman was at the well alone at the hottest part of the day when no one else came, perhaps because her own people shunned her.
그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한낮에 그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 사람들이 그 여자를 피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This was a curious conversation. The woman asked for this living water Jesus described because he told her it was unlike well water, which causes you to be thirsty again.
여기서 나는 대화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Jesus asked her to go and get her husband. She said she had no husband. Jesus answered her that she had five husbands, and the man she now lived with was not her husband.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did not call her a liar, but knew all her sin. He allowed her the time to come to know him.
예수님은 그 여자가 거짓말한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Jesus and the Samaritan woman spoke about worshiping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Jesus told the woman in verse 26, I am the Messiah.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oman left her water jar. She ran to the people in town and told them that the man at the well had told her everything she had ever done.
그 여인은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se 29 reads, Come see him. Maybe he is the Christ. So the people left the town and went to see Jesus.
29절에서 그 여자가 한 말입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Jesus first called himself Messiah to this outcast woman. She heard his message and gladly shared it with the others. John writes that many of the people of the area then believed in Jesus.
예수님은 이처럼 소외당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Upon Jesus' death, resurrection, and the start of the church, there was then no Jew or Greek or Samaritan, but one people united in Christ.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A lonely woman at a well admitted her sin and accepted the words of Jesus there that day. Her life forever changed.
우물가에서 홀로 외로웠던 그 여인은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Mary and Martha, friends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